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아 자매님은 혹시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당연히 일곱 가지 색 아닌가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 무지개라고 들었죠. 그런데 사실 무지개는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으로 최소 207가지 색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하늘에 뜬 진짜 무지개를 보면 정확하게 일곱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점점 색깔이 펼쳐 나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히 일곱 가지 색깔로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듣는 말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듣기도 하죠.
네, 맞아요. 항상 당연하게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지개가 훨씬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네요.
이처럼 우리가 듣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정말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거만 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잠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네요.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10명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2명은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냥 애굽에서 있을 걸 그랬어.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아예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도 하고요.
앞뒤 이야기를 잘 모르고 이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안 된다고 말했던 10명과 가능하다고 말했던 2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10명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또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탈출시키셨고 황무지인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여주셨죠.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네요. 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인들을 처리하셨던 하나님이 거인족을 못 이기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네요.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계속해서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에게 죽은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그 말하는 대로 되게 하셨네요. 실제로 이때 20살 위인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행운 같은 말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불평불만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걸 아닐까요?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었다면 어떻게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믿고 가야 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전부 준비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표현한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가사를 읽어주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따라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공급하심,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평불만하면서 악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가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또 구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좋은 대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가 비슷한 것 같네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는 말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말로 나왔던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죠.
반대로 또 불평과 불만하는 악한 말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악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믿는 것에 영향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과 똑같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들과 생활, 또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과 또 환경에 지배당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확인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기억들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몰려와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아멘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다면 일단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더욱 알아가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소리 높여줄게 영원.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자매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네. 요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뭐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적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십니까?
내가 적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그날 또 그때그때 주시는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제 주변에도 감사일기를 적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일기뿐만 아니라 기도일기도 공책에 다 적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일기의 답이 감사일기였더라. 그러니까 감사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들었는데, 아유, 하윤자매님 은혜 가운데 계시는군요. 날씨만큼이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계시네요. 오늘도 25번째 요리문답이군요. 7번째인가요 벌써?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본질, 위격,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 실은 뭐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열심히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있다, 중요하다. 무엇이었나요? 예.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건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 말처럼. 그럼에도 교회는 그런 말들을 사용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먼저는 정확하게 삼위일체, 본질, 위격 그런 용어 자체는 없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 형식들은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어떤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격이라는 말도 역시 없지만 위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명확하게 셋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으니 위격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위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본질이나 위격,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우리가 서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면 성경 안에 사용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다른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효과가 있죠, 훨씬.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성경의 단어는 아니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또 그런 식으로 간단 명료한 용어나 문구들을 사용해 말하게 되면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이 증거들은 무엇이었냐에 관해 살펴봤었어요.
먼저는 신구약 성경에 그것에 관한 명백한 선언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만물 창조자 관련해서도 성경은 삼위 하나님 모두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네, 신약의 복음서는 뭐 더 분명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사도들의 서신들도 삼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여호와라는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세 위격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신격의 새 위격들에게 동일하고 완전한 신적 본질을 부여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증거는 성자께서 성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으로 두 분 모두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다섯 번째 증거는 창조, 보존, 세상의 통치, 이적, 교회의 구원과 보존. 이거 다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인데 이 사역들을 세 위격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는 존귀하심, 기도를 드리는 대상,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도 성령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존귀함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 분 하나님이고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인데 질문을 제가 읽죠.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먼저 새롭게 배울 내용은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세 분에게 창조도 뭐 세 분 모두가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지난주에 배워왔다면, 그렇게 세 분 모두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각 위격에게, 그러니까 성부에게만, 성자에게만, 성령에게만 돌리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만. 아, 그걸 보면 아, 각 위격이 이렇게 구별되는구나를 알겠죠. 예, 오늘 이제 먼저 할 것은 이 위격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하나, 먼저 공통적인 것들을 살펴보죠. 신격의 삼위들에게 공통적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들이면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그렇죠, 것과 같은, 맞아요, 질문일 듯한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하심, 광대 무변하심, 또 전능하심, 완전히 지혜로우심, 또 선하심, 이런 본질적인 속성들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삼위에게 공통적인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요. 훌륭합니다. 세 분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것, 그건 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겠죠. 삼위들에게 공통적인 것에는 이런 본질, 신성 혹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그건 하나님으로서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 관여하신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또는 피조물들 속에서, 또는 피조물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외적인 행위죠. 뭐 우리는 사역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것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난주 말했던 창조였죠. 거기에 뭐 성자, 성령, 성부 다 나왔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에는?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렇죠,
또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다 성부도 하시고 성자도 하시고 성령도 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위격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각자의 위격에만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것 혹은 구별된 것, 이제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유한 것이라고도 말을 하기는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세 위격의 구별 또는 세 위격의 차이이겠죠. 자, 이것은 이제 이 세 위격의 내적인 사역들로도 구별을 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사역, 어떤 이분들의 활동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내적인 사역, 어떤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이 삼위가 각각 어떻게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독특성을 배우지만 아까 통일성, 이분들이 다 똑같은 거 하나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독특성. 자, 내적인 사역은 쉽게 말하면 이 세 위격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을 말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보면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성부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계셨으니. 자, 이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위격으로 보면 누구냐? 성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성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부의 내면의 모습과 비교해서 성자는 어떠실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이제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인데 위격으로 보면은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랬으니까 외아들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이 성자는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 번째 구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으로서부터 나신 하나님, 그게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성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다. 즉 그는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부는 스스로 누구로부터 받지 않으셨지만 성자는 성부로부터 신적 본질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어떤 구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까 읽은 구절에 내가 보내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즉 그는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일한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의 활동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 이들의 내면, 이런 모습, 그리고 그들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이런 이분들의 독특성 구별을 통해 우리는 이 새 위격이 존재하는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성부께서 제1위격이시고
그렇죠.
성자께서 제2위격이시고
네.
성령께서는 제3위격이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에 위격은 계급이 아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분들이 존재하는 순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부는 제1위격 또는 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근원, 그게 성부고. 왜냐하면 성부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전달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또 그분은 그냥 전달하신 분이잖아요. 또 성자는 왜 제2위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출생을 통해 신성을 전달받으니까. 성령께서는 또 왜 3위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는 성부로부터만 받지만 성부와 성자 모두로부터 성령은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본성을 전달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급은 아니나 이런 순서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제1위격, 2위격, 제3위격의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시작. 그런데 성자는 하나님이시니 성자도 성부로부터 나셨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그분이 뒤에 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성령도 시간적으로 성부와 성자보다 늦게 나오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위격, 2위격, 3위격을 1등, 2등, 3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군요. 세 위격은 모두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으시니 모두 똑같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거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럿이 있고 모두가 다 경쟁을 한다면 사실 모두가 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죠. 존재의 논리적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뭐 위험이나 권위나 계급에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성부께서는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자께서도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격은 불변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자신 안에서 존재해 오셨고 또한 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고 라고 했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라고 했는데 출생과 나오심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아요. 뭔가 좀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르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사실 그래도 성경을 통해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출생은 뭐냐? 이거는 신적인 본질이 전달되는 것으로 이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받는 것을 말할 때만 사용이 돼요. 성자가 받는 것만 출생이라고 말하죠.
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듯 뭐 동일한 완전한 본질 전체를 취하는 것이 출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은 본질의 일부분, 이제 성자는 본질 전체를 취하는 것이 출생. 맞아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출생은 성자께만 사용하는 거니까. 다만 나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자말로 발출이라고 해요. 성자는 출생, 성령은 발출이라고 하는데 이 발출, 뭐 나오심이란 뭐냐면 마치 영이 그 영의 주인에게서 받듯이 뭔가 신격의 삼위인 성령께서 성부, 성자로부터 신적인 본질들 그거를 전달받으시는 걸 말하고 그때 성령이 받으시는 표현을 출생이라고 하지 않고 발출이라고 합니다. 자, 성자의 영원한 출생이나 성령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과 관련해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창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없는 데서 만든 창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윤 주민님, 창조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성자에게 썼던 출생이나 성령께 썼던 나오는 것, 발출은 낳는 분이나 혹은 발출의 출처가 되시는 분의 본질로부터 뭔가 다른 인격체가 영원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어진 게 아니라 뭔가 그 근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창조와 달라요. 아무튼 그렇기는 하나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죠. 도무지 뭔가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성자께서 창조가 아닌 출생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역시 창조가 아닌 나오심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그럼요. 또 믿을 수 있는 이 사실은 정말 위대하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좋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서 새 위격과 관련한 문구나 표현 형식에 주의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낳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낳으셨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다른 분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만 성부께서 다른 것을 낳으셨다거나 다른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니까 잘했어요. 또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시다는 말은 옳아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한 위격 아니면 동일한 인격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성자께서 낳은 바 되시며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이나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말미암으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으셨다는 말은 모두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든 성자께서 지니신 것은 성부께로부터 나은 바 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또 무엇이든 성령께서 지니신 것은 성부나 성자로부터 나오심으로 받은 것이다. 이 두 말은 모두 옳습니다.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들의 위격에 관해서는 하나의 시작이 있으며 또 그들의 본질이 다른 분으로부터 전달되었다는 말 역시 옳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위격과 관련해서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시작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 자체는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위격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성령과 성자는 본질적으로 그분들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질이 그분들은 시작이 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격의 제1위께서 그 자신의 본질로 제2위를 낳으셨다. 혹은 3위께서 성령께서 제1위와 제2위로부터 나오신다라는 말은 당연히 옳아요. 그러나 신적 본질이 신적 본질을 낳았다. 본질로부터 위격이 나은 바 된다 혹은 나온다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 새 위격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또는 피조물들 속에서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도 구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구별은 그분들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구별이라면 이분들이 하는 일에도 구별이 있다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의 위격의 근원이시죠. 아까 동시에 그들의 사역의 근원이 기도 해요.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분은 다른 누구의 사용함을 받아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구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하고 싶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거나 가로막히는 법도 없으세요. 뭐 누구에게서 능력이 필요한데 효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얻을까 그런 분도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성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들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성자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성자보다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를 성부께 받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물론 성자께서는 성령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죠. 성령이 성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성자의 이런 모습을 이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이렇게 일을 보니까 성부와 성자가 다르죠. 같은 하나님인데. 자,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은 성자와 같이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이 이 성령보다 먼저 나아갑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성부의 뜻을 세상에 이루셨다. 또 성부의 뜻에 따라 그 자신을 이제 보이셨다. 때가 되어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6절에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25문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말하고 지키고 주장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어내거나 우리가 추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하셨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고 지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중 한 분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성자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도 없죠. 성령이 없이는 거룩하게 못 됩니다. 성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자녀가 아니니까. 결국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히 붙드는 건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긴 25문을 마쳤고 다음 주 26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